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와이드 장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호입니다.
2013년 새해 들어서 첫 주말 보내고 계신데요. 어떠십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야말로 혹독한 겨울을 나고 계실 텐데요.
네, 혹한의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었죠.
네.
새해라는 기대감 또 소망은 얼어붙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새해 소망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차근차근 이뤄나가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도 새해를 맞아서 소망을 밝혔죠.
네.
신년사를 통해서인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북한 어린이 복지 법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소식과 미국 최대의 인터넷 기업 회장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첫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지난 한 주 한반도 주요 소식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초점으로 열어드립니다. 이현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일이었죠.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한 거에 그 19년 만에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마지막으로 육성 신년사를 발표한 것이 1994년인데요.
네.
그 이후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신년 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대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을 모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충성심을 불러일으켜서 체제의 공고화를 꾀하려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요. 또 사회주의 고수, 김일성, 김정일 애국주의 이런 기존 노선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네, 먼저 남북관계를 보면 나라의 분열 상태를 끝내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는 남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내걸었는데요.
네.
한국에서 다음 달 출범하는 박근혜 새 정부에 대해서 6.15와 14 정상선언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를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경제 분야를 언급했고요. 과거 두세 차례에 그쳤던 경제 강국이란 표현도 7번이나 등장했습니다.
네.
위성 발사에 성공한 정신을 경제 강국의 투쟁 구호로 제시하면서 4대 선행 부문, 특히 석탄과 금속 부문에서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관리 개선 방법을 언급한 대목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지난해 시범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 개선 조치를 확대 시행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년사에서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 큰 폭의 경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제1위원장은 주권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군사적 침략 책동으로 인류 평화에 심각한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며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세계 최대의 열전 지역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핵 문제나 미국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는데요.
네.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피하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일단 신중한 접근 자세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어떤 반응 보였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미국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 국무부는 김 제1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 신년사에 담긴 남북 화해 신호나 경제 개선 의지에 대해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네.
아울러 지난달 이루어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상기시키면서 김재일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가 상황을 쉽게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놀란드 대변인은 김재일 위원장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 입장이고요. 또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유호익 한국통일부 장관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신년사가 획기적인 내용을 담진 않았지만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선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다음 달에 취임하죠. 대통령으로서 이제 앞으로 남북관계도 다루게 될 텐데요. 박 당선인 측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김재일 위원장의 신년사가 한동안 끊겨 있던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다시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이 직접 남북 대결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겁니다. 남북 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서도 박 당선인 또한 선언의 기본 정신을 존중한다고 밝혀온 만큼 큰 그림에선 별로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고 박 당선인 측은 말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신년사가 경제 분야를 특히 강조한 점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긴 해도 또 일부에서는 북한의 태도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신중한 입장도 나오고 있죠.
네, 신년사가 부드러운 분위기로 변했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금방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한국에서 이제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의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을 밝혀온 만큼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 동참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대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반면에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에 반발해서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박 당선인 취임 초기부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관련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유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12기 의회가 끝나고 이제 지난 3일이었죠. 113기 새 의회가 개원했는데요.
네.
이전 회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그 북한과 관련해서 중요한 법안 하나가 통과됐어요.
맞습니다. 2012년 북한 어린이 복지 법안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112기 의회가 종료가 되고 113기 의회가 개원하기 이틀 전인 새해 벽두죠. 1일 새해 벽두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의 집무실에 데스크 책상으로 보내졌습니다.
네. 이 한 법안이 말이죠. 전체 의회를 통과하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법안은 한 의원이 단독으로든지 아니면 무슨 공동으로 이렇게 발의를 먼저 이제 상원이든 하원이든 발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그 법안과 관련이 있는 상임 그 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의원들 사이에 그 많은 지지자들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그게 만만치는 않고요.
네.
또 한 당의 지지만을 얻게 되면 다른 쪽에서 또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공화 이런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일단 많은 지지자를 얻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원에서 뭐 어떤 한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했을 때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됐으면 그 위원회 차원에서 회의를 열어서 뭐 약간의 수정 작업을 거친다든지 전혀 수정이 없이 통과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결로 그 위원회의 통과가 먼저가 되게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야 전체 회의에서 표결이 됩니다. 근데 보통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는 그 많은 작업을 거친 거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표결이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상하원의 아주 복잡하고 바쁜 그 일정 때문에 한 법안이 전체 표결 일정에 잡히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뭐 제일 중요한 그 민생 법안이라든지 뭐 세금 뭐 우리 지난해 한참 얘기 있었던 네. 그 재정 절벽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런 아주 사소한 소소한 그 법안들은 좀 이렇게 밀리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면 상원이든 하원이든 한쪽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 다른 한쪽의 챔버 그러니까 하원에서 통과가 됐으면은 상원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고 상원에서 통과가 됐으면 또 하원에서도 통과가 돼야 미 의회 전체에서 통과가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양쪽에서 일단 통과가 되면 또 양쪽에서 모여서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그런 네. 조율 작업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조율된 그 법안을 상하원이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최종 법안이 대통령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2012 그 북한 어린이 복지 법안 이것도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자세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법안의 가장 그 원조, 그 법안을 가장 제일 먼저 발의한 그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에드로이스 공화당 의원입니다. 저희가 많이 보도해 드렸죠. 왜냐하면 이번 새 의회에서 외교위원회의 위원장, 막강한 네네. 그 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의원인데요. 로이스 의원은 그 이 중국을 비롯해서 제3국을 떠도는 그 북한 고아들 이들을 미국 내에 이렇게 입양이 좀 잘 되도록 하자 이런 그 내용의 법안을 이미 111기 지난해보다 더한 전에 한 회기 이전에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기 중에는 법안이 통과되지를 못했죠. 그런데 한 회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죽는 법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다시 또 절차를 밟아서 발의를 하고 또 공동 지지자 얻고 위원회 통과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거쳐야 하는데 네. 112기에 들어서면서 재미있는 것은 그 로이스 의원보다 먼저 그 상원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처드 버 상원의원이 이와 아주 유사한 법안을 상원에 먼저 발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그 로이스 의원실과 통화도 했었는데 이건 사실 우리 법안인데 그 네. 상원의원이 먼저 이렇게 냈다 그런 네. 말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한 두 달 이후인 4월에 로이스 의원실에서도 바로 다시 재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안의 기초에서 그 공동 지지자들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관련 법안이 상원에 먼저 발의되고 이어서 하원에서도 발의가 된 거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번 법안도 하원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또 상원 통과 절차를 거쳤겠군요.
예, 맞습니다. 로이스 법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고 또 초당적인 지지를 얻으니까 상원에서도 마지막 달인 12월 28일에 그 가결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 리처드 버 의원이 이미 발의를 했던 그 법안의 근거에서 내용을 약간 수정, 어멘드를 가하고 그 이름 자체도 이전에 탈북고아 입양법에서 2012년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네. 상원을 통과를 하게 된 것이죠. 내용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된 상원안을 그 마침내 그 새해 벽두인 1월 1일 날 하원이 오케이 이것도 좋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서 네. 전체 의회를 통과를 하게 돼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어렵게 통과된 북한 어린이 복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볼까요?
예, 앞서서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영양실조 등 하여튼 그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 북한 어린이들, 특히 제3국을 떠도는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네. 어떻게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지는 미국 국무장관이 그 담당자를 정해서 방안 그 모색을 하고 또 그 보고서를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미국인 가정에서 이러한 고아들을 입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도 권고를 하는데요. 하지만 뭐 구체적인 어떤 예산이나 지원 방법 등은 좀 명시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 발의서부터 또 현재까지 과정 살펴드렸고요. 법안 내용과 또 반응까지 들어봤습니다. 임미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초점 이어갑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꽤 줄었죠?
네, 지난해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전년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총 1,5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500여 명 정도면은 그 얼마나 감소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체로 2천 명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다시 1,00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네, 이렇게 숫자가 준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계자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단속 강화가 탈북자 감소의 1차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장악하라며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고요. 전국 분주조장회의에 보낸 축하문에서는 불순 적대분자를 모조리 색출해 진문개벌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북한도 그렇지만 또 중국 측 단속도 강화된 것 아닌가요?
네. 중국의 단속 강화도 한 요인입니다. 대북인권단체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어렵게 중국에 나와도 이동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신분증이 없으면 기차표를 살 수 없는 데다 버스에 대한 검문도 심해서 이동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탈북에 드는 비용도 오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려면 북중 국경 지역의 군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국경 지역의 경비가 강화되면서 탈북 중개 비용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한 번 도강하는데 적어도 중국 돈 7천 위안, 미화로는 $1,000를 국경 수비대에 바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거의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용케 중국으로 나왔다고 해도 또 돈이 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탈북자들은 대개 중국 내륙을 통과해 태국에 간 다음 한국이나 미국에 오는데요. 중국 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 내륙까지는 $3,000, 또 여기서 다시 태국까지는 $1,500를 포함해 적어도 $5,000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요. 탈북해서 이제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은 그런 사람들을 재입북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6월 박정숙 씨가 북한으로 돌아갔고 또 지난해 11월에는 김광혁, 고정남 부부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렇게 재입북자를 동원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탈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한 가지 소식 더 정리해드리죠.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해주시죠.
네, 처음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북한을 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 2일 AP통신의 보도를 통해서입니다. 통신은 슈미트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이달 안에 북한을 방문한다고 전했는데요.
네.
또 리처드슨 전 주지사의 고문을 맡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토니 남궁 박사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나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런 나라에 인터넷 기업 회장이 방문하는 배경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한반도 전문가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사나 스탠턴 핵안보 연구소의 존박 연구원이 구글 회장의 방북은 지난 2011년 4월 북한 경제대표단이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미서부에 있는 구글 본사를 견학한 것의 연장선으로 봤습니다.
네, 자, 실제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봐서는 이 구글 회장의 방북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양의 새 지도부가 북한을 개방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을 통해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잡으려는 신호라는 겁니다. 또 슈미트 회장 입장에선 북한의 인터넷 환경과 경제 발전, 상업 활동 등을 평가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사실 북한이 지난해 12월이었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의 수장 또 전 주지사가 북한을 방문한다. 외교적인 측면으로도 그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 국무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평양 방문이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정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수의 전문가들도 구글 회장의 방북이 미북 관계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요, 그 미국 내 북한통으로 꼽히는 이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현재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죠. 케네스 베시의 석방을 협상하기 위해서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조지타운대의 빅터 차 교수는 이번 방북단이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 교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나 다시 한번 국무부 측은 이번 방북단이 정부 대표 자격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케네스 배시 억류 문제는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같이 간다는 그 리처드슨 전 주지사요. 이미 미국인 그 석방 협상을 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1994년 이래 북한을 6차례 방문했고요. 북한과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인 석방 협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자, 화제를 돌려서요. 이 구글의 슈미트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현재 북한의 인터넷 현황에도 관심이 끌리고 있는데 북한 인터넷 사정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전국에 광케이블망을 설치하고 광명이라는 내부 통신망까지 설치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웅광 대표에 따르면 2004년까지 평양과 신의주, 2007년까지 함경북도와 청진까지 통신망 설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 전역에 초고속 광케이블망이 대부분 설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자체 컴퓨터 통신망 외에도요, 지난 2007년이었죠. 북한이 국제기관으로부터 인터넷 국가부호 KP를 부여받았는데 온라인상의 활동은 어떤가요?
네, 북한에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www로 시작하는 인터넷망에 개인이 접속할 수는 없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 등 정부가 운영하는 몇 개의 홈페이지들만 인터넷 국가부호 KP를 통해 직접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상당 수준의 통신망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요. 정작 북한 주민들에게는 넘지 못할 장벽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지타운대의 빅터 차 교수는 북한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인구는 4천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들 역시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나마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은 매우 비쌉니다. 사이버 카페의 1시간 사용료가 $8 수준입니다.
네.
아까 잠깐 그 광명이라는 그 북한 자체 통신망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탈북자 김웅광 씨에 따르면 자체 컴퓨터망인 이 광명마저 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폐쇄된 광명을 통해 전자메일을 주고받거나 노동신문 기사와 정보 검색 등을 할 뿐입니다. 광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미 북한 체제에 맞게 걸러진 내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처럼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의사소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 인터넷에서 그 대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또 정보도 공유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요. 그런데 한때 이 광명에서도 이런 대화 기능, 채팅 기능이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채팅 기능은 평양 시내에서 특히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젊은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약속을 해서 축구 시합도 하고 모란봉에 모여서 같이 등산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통제할 수 없는 이 군집 행동이 발생하자 북한 당국이 2007년 이 채팅 기능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인터넷을 쓰려면 무엇보다도 컴퓨터가 있어야 될 텐데요. 북한의 컴퓨터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에서 인터넷 접속은 매우 제한됐지만 컴퓨터 보급률은 일반 가정용 전화기를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접속을 못하는 국가는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도입니다.
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북한 방문과 또 북한의 인터넷 현황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원 기자였습니다. 예, 지난 한 주 한반도 주요 소식 뉴스 초점으로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시사상식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미국 가수 저스틴 비버가 부릅니다. Happy New Year.
It's almost a new year, and it's too clear. Me and you in a root beer float in my house. About to count down, cause we got a whole crew here. Yo, they about to party hardy. Looking for a hardy with a nice party. Ooh, y'all have fun with that. And we don't need a mistletoe. We was under that like 20 minutes ago. And if you gave me all your love, better give me some more. Cause the new year coming, you ain't tripping no more. So I don't need music, rather listen to yo. Heartbeat tried to stop me if you want to, but no, you don't want to. So don't do it. Don't ruin the moment I put me and you in. It's the start of the new year, baby, baby, yeah. And I know what to do with, baby, baby, yeah. I'm gonna make your cheeks red when I kiss you, yeah. And girl, I'm never leaving, cause you are the best friend. Yeah, I wanna give you everything. Never fear, it's true that I remember when you moved here. Everything was all so new here. Yeah, I promise to be true that I'll give all my love to you, dear. Jaden Smith is to my right. That's the crew there. And he's got a root beer. Got friends, call them all. Cause 2012 is the year of the love. And we gon' start it off. We can get a plane today and get a car tomorrow. I'm doing small at all. Nope. Girl, tell me what I gotta do. I can be the beat that you're rocking to. I can do anything. Nothing is impossible. Especially with you, girl. And I never need a new girl. This love is true, girl. Hey, welcome to the crew, girl. 2012, I'm so excited. My eyes were lying, nobody's dying. Yeah, girl, but you knew that. Knocking at your door like who that? Yes, I love you, you say true that. Guys, they want you, I say true back. Cause you're here. I wanna give you everything. Never fear. Put your hands up. Ladies, if you got a man, put your hands up, girl. 2012 is a year to be better, stronger, and closer to the people around you. So grab someone special and just, you know. 5, 4, 3, 2, 1, kiss me.
한반도를 보는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시사 와이드.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가 밝아집니다. 와이드 시사상식, 오늘은 미국의 인터넷 기업 구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구글은 미국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로 구글이란 이름은 10의 100제곱을 뜻하는 수학용어 구글에서 유래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어 매일 30억 건 이상의 검색이 구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와 전자우편 Gmail 서비스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밖에도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8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인터넷상의 광고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40여 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 직원 수는 5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구글은 지난 1998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 박사 과정에 있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인수했고 그 뒤에도 사업 영역을 계속 넓혀왔습니다. YD 시사상식, 오늘은 미국의 인터넷 기업 구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열어봅니다. 자, 앞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전 주지사와 또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방북 계획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 교섭도 또 방북 목적이 하나로 알려지곤 있습니다. 자, 배 씨 문제 어디까지 왔는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케네스 배시 지난 11월 초였죠.
네.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는데 현재 어떤 소식까지 전해졌습니까?
예, 억류 경위는 이미 뭐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북한 당국이 체포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닌데요. 범죄 혐의만 밝혔었죠.
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에서 흘러나온 정황 설명들 전해드렸었는데 배 씨가 여행 중에 꽃제비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런 설명이었고요.
네.
배 씨가 알려진 대로 북한 전문 관광업체뿐만 아니라 관광업체를 운영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평양의 고아원이나 또 나진선봉 지역의 빵 공장을 계속해서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고아들을 돕는 일이 많아서 외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고 그래서 꽃제비 사진을 찍었고 이걸 갑자기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이다. 여기까지 전해드렸었죠.
네. 네, 2009년에 미국 여기자 두 명이 북한에 억류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커런트 TV 기자였던 유나리 또 로라 린 기자가 그 탈북자 관련 취재를 하다가 잡혔죠.
네.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넘었었고요. 현장에서 체포돼갖고 한 5개월 만에 풀려났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실 케네스 배씨 경우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언론에도 뭐 거의 매일같이 보도가 되다시피 했고 여기자 두 명이 취재 중에 붙잡혔다는 뭐 긴박감 뭐 쫓기면서 말이죠.
네.
그런 극적인 배경도 있었고 또 여기자 한 명의 친언니, 그러니까 로라링의 친언니가 또 미국의 유명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맥도 넓었고 그래서인지 미국에서 더 큰 여론의 물결이 이렇습니다. 석방을 기원하는 모임도 여러 차례 열렸었고요. 촛불 집회도 있었고
네.
서명운동 뭐 등등해서 일반인들의 관심도 상당히 컸었죠. 당시에는.
네. 이번엔 그때 비하면 좀 조용히 진행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은 여전히 큽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 몇 주간은 로켓 발사를 과연 하느냐 그 여부를 가지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었고 또 쏜 뒤에는 뭐 성공 여부나 발사의 의미라든지 북한의 뭐 새기술 확보 문제 이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언론이나 정부 모두 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배시 문제가 좀 묻힌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배시 석방운동을 벌일 뜻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피랍 탈북 인권연대가 바로 그 단체입니다.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단체 대표 도희윤 씨가 사실 케네스 배시의 억류와 관련된 이런저런 정황들을 처음 한국 언론에 알린 인물이었거든요.
네.
도 대표는 지금 이 배시 석방을 앞당기기 위한 대북 압박 수단을 강구 중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 국제 기구들과 연대해서 북한 측의 배시 석방을 촉구하겠다는 건데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때 이 동참했던 미국의 NGO 그러니까 비정부 기구 등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기구를 포함해서 유럽 연합 이런 국제 기구와 함께 공동 성명도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석방 촉구 서명이나 기타 방법으로 배시 석방을 위해서 다각적 활동을 펼치겠다 이런 계획까지는 들었습니다.
네. 네.
일부에서는 그 미국 정부 차원의 물밑 협상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뭐 이런 주문도 있던데요.
예,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배시 석방 촉구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괜히 뭐 알 필요 없는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부 차원의 협상 노력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도희윤 대표는 그보다는 북한의 반복되는 외국인 억류 관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네.
공개적인 대응이 나은 선택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외국인을 장기간 구금하면서 왜 그랬는지 뭔가 정황에 대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만큼은 국제사회가 좀 조목조목 짚어서 북한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북한이 배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공화국 적대범죄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요. 거기 적용되는 죄목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배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반공화국 적대범죄라는 것을 저질렀는지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네.
3년 전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여기자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때도 제목은 같았죠.
맞습니다. 같은 제목이었고요. 그런 제목으로 또 재판도 받았고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네.
5개월 만에 여기자들이 풀려났었죠. 이번 케네스 배시 억류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억류됐었던 유나리 씨와 접촉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공개 활동이나 인터뷰를 좀 꺼리는 인물이라서 이렇게 다시 또 미국인 억류 얘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만 의외로 여러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이 북한에서 당했던 그 힘든 상황을 누군가가 또 겪어야 한다는 게 안타깝고 뭐 그런 심정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안 그래도 유나리 씨가 케네스 베시 사건을 접하면서 자신이 북한에 억류됐었던 3년 전 상황으로 고스란히 기억이 되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남일 같지가 않다는 거죠.
네.
이 배 씨가 억류된 지 벌써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예.
유나리 씨도 그때 그 자기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 뭐 그게 다시 기억되고 그랬겠네요.
예, 그 말도 나눴습니다. 유나리 씨는 한 달 좀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반쯤은 계속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하고요.
네.
법정에 넘어간 건 그 다음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한 세 달 정도 걸린 거겠죠.
네, 그러면 배 씨에 대한 그 북한 당국의 조사가요 지금쯤이면 끝났을 수 있겠구나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리 씨와 비슷한 절차를 만약에 밟고 있다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나리 네. 씨도 바로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네.
배 씨 혐의가 벌써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일단 조사는 끝난 거라고요.
네.
절차는 뭐 그렇게 정해진 대로 흘러가겠지만 그 안에서 받는 정신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런 설명을 다시 들었고요.
네.
특히 북한 당국이 뭐 어떤 그 행동을 할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 이런 게 가장 두려웠다고 하는군요.
네. 네.
또 이 가족이 있으면은 더 불안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그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가족 생각도 많이 나고 또 거기다 혼자 계속 있어야 했기 때문에 외로움이 상당히 컸다고 하는데요.
네.
북한에서는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의 뭐 이런저런 입장이라든지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억류된 미국인도 이 대사관 관계자가 직접 접견을 하고 또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그러는데요. 유나리 씨 경우에도 이 스웨덴 대사를 볼 때 유일한 희망, 기쁨 이런 걸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스웨덴 대사관 측에서 배 씨 석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당시 기억이 생생한가 봅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는 이번에 또 빌 리처드슨 주지사와 또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곧 평양에 간다고 하니까요. 물론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케네스 배시 석방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 물러가 봐야죠. 오는 한 주 힘차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희였고요.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